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가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준행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릇을 본인이 하기로 자청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음으로써 기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가면서 인간은 거대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지은 것이 에녹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는 것, 궁극적으로는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행로,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기어이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자기 성취의 욕망 내지는 자기 주장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에게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망, 스스로를 기어이 하나님처럼 내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의 큰 틀로 삼기 시작을 하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주장과 고집, 아브라함의 그런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사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인 것이죠.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 인류 구원의 큰 물줄기를 새롭게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문명을 구축해 나가고 하는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의 죄악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아무것도 눈에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내 손에 아무것도 구체적인 실제로 드러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로움이 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대등한 관계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의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간에 어떻게 쌍방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횃불 언약, 고기를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뭇별을 바라보라. 그 뭇별처럼 내 조상이 그렇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뭐 지금 당장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예, 믿어지겠어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횃불 언약이 됐건 뭇별 언약이 됐건 할례 언약이 됐건 그 언약들이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길이지 어느 것 하나 나를 의지하고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오 내가 먼저 약속한 것도 아니오 내가 그 약속을 뭐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또한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롭다. 내가 내 말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고 그걸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이외에는 관계를 맺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는 이 온 세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것이 바울의 취지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느 것 하나 그가 율법으로 된 것 없다. 바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의 목을 메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다시 우리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 보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첫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보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은 것이냐? 율법을 듣지도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느냐? 그가 당연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냐? 따라서 율법이란 뭐냐? 아브라함이 듣지도 못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왜 너는 아브라함도 마치 율법의 조상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과 뭐 어쩌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할례 언약을 한번 볼 텐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방법을 딱 하나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인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한,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붙드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어요? 어떻게 의로워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그 백성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야곱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가 맺은 이 언약은 돌베개를 베고 맺은 그 베델의 언약은 사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야곱이 뭘 하나도 잘 된 때 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형 에서한테 죽인다는 위협에 놀라서 소스라치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가다가 그 베델 땅에 밤에서 한밤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머리 위로 사닥다리에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꿈에 깨어서 말이죠. 여기가 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처참한 야곱 돌베개 하나 자고 잠들었다가 말다가 하는 이 야곱에게 말이죠. 이 내가 눈을 들어보는 사방의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한 이 또 야곱과의 약속을 보면 그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야곱의 정당한 행위, 의로운 행위, 야곱의 무슨 대단한 업적에 기초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야곱은 인생의 남의 것을 뺏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야곱이 일생 동안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함께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건 야곱의 언약이건 이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지 않은 인간을 의롭다 함으로써 불의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심으로써 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이로움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는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에 젖어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상징적인 사건을 나중에 우리가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광야의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면서 온몸에 독이 맹독성 동이 퍼져나가는데 어디 뭐 병원을 가겠어요? 응급실을 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구리 노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쳐들어라. 누구든지 구리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뱀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그 장대에 달린 구리 노뱀을 보면 삽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구리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살리라. 내 말을 믿고 내가 노병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에 예표되는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살리라.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그걸 경험했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점점 바로되는 것, 의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사건, 본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입증해 나가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쭉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의 의로운 길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행진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지만 본인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사라 아내 또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짐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태에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우리 눈에 실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재화하는 것, 현실화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보면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초조해지고 점점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 내가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돕기는 무슨 돕기는 뭘 돕습니까? 일을 엉클어 놓는 것이죠. 하갈과 애를 낳아서 일이 더 잘 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의 완성된 조상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애 하나를 25년간 기다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간다는 게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10년, 20년이 돼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뭐 정말 자녀 하나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 자녀가 여전히 지금도 속을 쓰이고 있는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난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실제화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내므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만 사는 것, 합리성으로만 사는 삶에 무슨 변화가 있냐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일들을 이룬 것 같지만은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많은 율법을 만들었지만은 법이 인간을 의롭게 단 조금이라도 의롭게 한 게 있습니까? 따라서 법이란 범법자를 만들 뿐이에요. 율법이란. 율법이 없어도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산에 가서 불을 지른다. 그건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입산금지 팻말이 세워지면 어때요? 그때는 불법을 넘어서서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마다 이단 출입 금지를 붙이겠어요? 그게 없으면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야 그를 범법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팻말은 하나도 무슨 우리가 건물을 의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은 이 인간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개 계명을 줬는데 그걸 613개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탈무드, 미드라시 얼마나 많은 율법 체계를 만듭니까? 그 많은 율법 체계는 마치 병명을 지어서 병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더 많은 범법자를 양산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의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란 법을 금지함으로써 그 율법이란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범하는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죄인들은 또 하지 말라면 더해요. 애들 보십시오. 하라는 일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더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내한테 선함은 없고 오직 욕망만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말이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지금 아주 뭐 극상 칭찬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서도 그는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애굽 땅에서도 불안했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했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음이란 늘 불신 의심의 한 자락과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태양이 떴지만은 인간이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뒤에 마치 비춰진 그림자처럼 의심의 자락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심의 자락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미래의 가능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 그게 의로 여겨졌다. 그게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모든 주제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믿음의 그림, 총체적인 그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받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율법을 붙들면 모세의 율법의 후손은 될 망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지켜질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또 또한 그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어드리고 우리는 예수 주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상 우리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조금 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뭐 서로 지금 뭐 보면 난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래요. 왜냐하면 또 본들 그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달라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 말고 무슨 의로움의 길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의로운 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에 편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내 의지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냥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여호와 여러분들이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푸른 하늘 바라보듯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듯 그렇게 상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런 위대한 신앙적 고백이나 통찰을 우리가 이 시대도 배울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기왕 로마서가 시작되었으니까 8월 말 끝날 때까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다 읽고 본문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의롭다 하셨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란 십자가의 의요 부활의 의로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성경적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듯 그렇게 허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의로운 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이미 영생의 걸음이 시작됨으로써 하나님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삶,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삶, 소망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냥 걷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되셔서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사방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 걷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 그 권능에 사로잡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훌훌 날아가듯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오물과도 같은 죄를 주님 의의 옷으로 다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을 오늘 하루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붙들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자유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